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사사시대에 이 사사들이 있는데, 그 사사들 가운데서도 이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의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혼란기였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통하여 과도기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의 가장 대표적인 이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 오늘 삼손의 얘기인데요. 자, 이때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고, 원래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적이죠, 그죠? 적대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 얘기도 이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질 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과의 이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태어나고 또 나실인으로 특별히 구별된 백성으로 또 길러지고,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기대주예요. 기대주, 유망주, 전도 유망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줄, 구원해낼 아주 탁월한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만한 그런 제목이었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삼손에게 그 시대적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부여해 주셨어요. 엄청난 능력을 이 삼손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태양의 아들, 뭐 태양이 빛이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그 이미지가 그 이름 속에 있다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거죠. 강한 자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을 떠오르면 마치 007 영화의 제임스 본드 같은 거예요. 뭐 그냥 강력한 이미지였습니다. 뭐 람보 같은 사람, 그래서 아주 슈퍼 히어로 로서 기대할 만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삼손에 대한 기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대할 만한 사람, 기대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또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자, 오늘 14장 바로 앞에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기대감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거죠. 뭔가 이 삼손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대를 깨뜨리는 의외의 장면으로부터 14장이 시작이 돼요. 13장 마지막 절은 기대에 찬 뭔가 이룰 만한 그런 삼손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기대를 깨뜨리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름이 태양, 찬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와는 다르게 그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원인이 뭐냐, 그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이 삼손 스토리를 이제 살짝 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14장에 나오는데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딤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내려갔는데, 그 내려감의 이유가 당장 나타나죠.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산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매. 자, 이 딤나는 삼손의 고향에서 북서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멀지 않은,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지역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딤나는. 그리고 오늘 여기 1절에 삼손이 딤나로 내려가서, 이게 내려간다는 이 표현이 14장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보시면 내려가서가 몇 번이 나오는가, 여러 번 나와요. 다섯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딤나로 내려가는. 무엇인가 시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딤나로 내려가는 걸. 자, 딤나로 내려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한 여자를 보고 그랬습니다. 한 여자를 보고. 요즘 말로 하면 꽂힌 거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블레셋을 오고 오락가락 하는 거죠.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지금 싸워야 될 나라예요. 그런데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내려간 게 아니고 여자 때문에. 여러분 자주 다니는 동선을 보면 그가 누구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동선이 있어요. 내가 자주 다니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지금은 한 여자를 보고 계속해서 딤나로 내려가는 이 삼손의 모습, 뻔질나게 다니고 있는 게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동선,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동선은 교회죠. 그죠? 저도 집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아주 단조로워요. 단조로워요. 굉장히 단조로워요. 이것은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인터넷으로도 연결시킬 수,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장 많이 클릭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클릭하는, 그냥 뜬 게 아니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클릭하는, 내가 자주 다니는 곳, 예, 자주 왕래하는 곳,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이 절에서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이거예요.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구별된 자예요. 첫 장면에서부터 여자를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과 싸워야 될 사람인데 블레셋 여인과 사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끌려 있는 겁니다. 본다는 말은 지금 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잊으면 곁길로 빠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내가 사는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딴 길로 빠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삼손은 처음부터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려 어서 지금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집중력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지금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곁길로 빠지는 거죠. 그것이 원인 제공은 여자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은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운전할 때 언제 사고가 잘 나느냐면 집중을 잃어버려요. 여러 가지의 산만해 있을 때 딱 사고가 나요. 운전할 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죠? 집중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에 집중을 해야죠. 예, 사업가가 사업에 집중을 해야죠.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을 해야죠. 그죠? 집중해요. 모든 게 집중해요. 실력이 뭐예요? 집중력이 실력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고수들,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합니다. 신변 잡기에 시선을 뺏겨버리면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손으로, 사사로, 이스라엘의 기대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해야 할 그런 선수로, 대표 선수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이상하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집중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숱한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중을 잃어버리면 삶의 에너지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내가 써야 할 곳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에너지 낭비가 된다. 힘이 모아지지 않는 거. 이상한 곳으로 인생이 자꾸 풀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집중력을 흐리게 한 것은 뭡니까? 여자였습니다. 어떤 사람 여자가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삼손스토리의 단골 주제는 여자입니다. 하여튼 삼손은 여자에 약했어. 여자하면 사족을 못 쓰는 거. 그것도 대표적으로 딤나에서의 블레셋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누군지 아세요? 가사라는 곳에 가면 기생을 또 만나요. 세 번째 여인이 누구예요? 블레셋의 들릴라예요. 들릴라. 그 유명한 들릴라. 들라일라하고 비슷하죠. 모두 이성에게 시선을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1절에 한 여자를 보고 그랬어요. 2절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3절에 내가 좋아하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한 여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를 보았사오니. 시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 가볍게 여겨서 안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보는 것에 약합니다. 여자는 청각적이고 남자는 시각적입니다. 여성들은 이 청각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남자들은 청각에 좀 약합니다. 뭐 하고 있어요? 뭐 얘기하면 못 듣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생의 결정적 변곡점,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갑자기 어느 한 곳에 눈길이 멈추어요. 아마 국사를 뭐 생각하고 뭔가 묵상하기 위해서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왕궁 옥상에 탁, 바세바라는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게 돼. 그야말로 의도한 게 아니라 우연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때가 중요하죠. 그 순간 눈길을 돌려야 된다. 그런데 다윗은 응시해요. 응시. 여러분, 다윗의 왕궁은 높은 곳에 있겠죠,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바세바가 목욕하는 곳을 내려다본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그가 성공자로 있다는 뜻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위에 있는 거예요. 빌딩에도 다 위층에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시선의 그 말은 뭐냐면 시선의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기는 어려워요. 종이 주인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신하가 왕을 바라보기 힘들어요. 왕이 신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각의 권력화입니다. 권력을 가지려는 이유죠, 그죠? 그래서 위에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응시하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죠. 여러분,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보는 것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욕망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욕망.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욕망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각의 권력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여러분, 유혹을 받을 만한 것을 바라보면 죄의 유혹에 끌릴 위험성은 매우 높습니다. 성경에 뭐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삼손을 보는 것에 끌려갔습니다. 보는 곳으로 갔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보는 것이 인생이고 보는 전쟁입니다. 오늘날의 문화전쟁에서 영상 매체는 시선을 압도합니다. 시선을 독점하기에 엄청난 돈을 오늘 이 상업주의는 쏟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선을 끌어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즐기다 보면 내가 그것에 지배를 당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봅니다. 그러나 그 본 것을 쫓아가죠. 모든 행동의 출발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삼손은 부모에게 블레셋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아내로 삼게달라는 요청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죠? 반대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할례받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왜 아내를 찾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미 삼손은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삼손이 물러서지 않죠. 부모의 반대에도. 그래서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에 대한 어떤 이름도 없고 그분의 그 여자에 대한 아무런 어떤 프로필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삼손이 성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자라고 하는 그 성적인 매력에 빠져들어가는 매우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모습. 그녀의 외모를, 육체를 원한 거죠. 그녀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 일생의 정욕과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대목이에요. 결국 인간의 욕망은 보는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보는 것으로 탐닉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보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 보는 것을 독점하려고 하죠.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이런 백화점에 자주 다니면 소비적인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소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되게 돼 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 인터넷으로 서핑을 하다가 직접 입어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목의 정력은 눈의 감각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고 그 시선을 계속 집중하게 되면 사물이 증폭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작았는데 그게 점점 커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우연히 목욕하는 바세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사무엘하 11장 2절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러면 사건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우연히 한순간에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일파만파로 확장됩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가 한번 시작되면 굉장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불이 한번 붙으면 끄기 어려워요. 초기에는 끄기 쉬워요. 근데 그대로 두면 불길은 걷잡을 수 커집니다. 한순간의 시선 처리가 역사의 변수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지금 그녀에게 꽂혀 있는 거죠. 부모의 말이 지금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라는 말에는 상당한 뉘앙스가 있어요. 오직 그녀가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 상관없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그것도 그 삼손에는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기혼녀인지 뭐 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녀인지 미혼인지 문제가 있는 여성인지 나이가 몇인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는 나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직 거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젊은 남녀들이 연애 감정에 빠질 때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다른 조건들이나 어떤 기준이 눈에 멀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 평소에는 많이 듣고 받았는데 정작 딱 꽂힌 이후에는 그가 신자인가 아닌가 뭐 세례 그런 거 상관없어. 이미 상대의 육체적인 매력에 마음이 지배를 당해버립니다. 충동이 일어나면 그 다음은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선을 넘어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성보다 본능이 더 강하게 작동되며 위험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인간은 감정의 지배를 더 많이 받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본능을 건드리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감각적인 문화들이 널려있는 거예요. 모든 문화들 안에 사람들의 본능을 건드리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표현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의 문화처럼 말이죠. 어느 시대나 그래요. 말초지고 육감적이라는 거. 여러분 사람과 동물은 전혀 다릅니다. 동물적으로 변한 문화는 인격이 빠진 성만 남아요. 요즘 동성애 문제도 심각한 주제죠 여러분. 최근에 의해서도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학적인 결과물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결과물이 동성애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후천적인 거지. 선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과학적인 증거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워요. 누가 보아도 멋진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랑은요 아름답지 않아졌어요. 창세기 6장 1절로 2절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인격적인 친밀감은 빠지고 육체적인 친밀감만 원하면 이건 뭐예요? 선을 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의외로 성적인 타락들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도 사람들이 천사들과 성관계를 하려는 무서운 장면이 나오죠. 이게 죄로 인한 타락한 세상의 단면입니다. 이게 삼손은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지금 사사한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나실린이라는 신분을 완전히 잊어버린 지 오래돼요. 그러니까 한번 삐끄덕 꼬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무너지는 이 삼손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한번 이 신앙을 쌓아 올리기에는 참 오래 걸려요. 근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 여름은 유혹이 많아요. 이 남성들이 시각적. 그래서 자매님들은 교회 올 때는 이 옷도 단정하게 입고 가세요. 유혹할 것인가? 유혹하는 것과 매력적으로 입는 옷인 거는 좀 다르겠죠, 여러분. 그죠? 삼손은 지금 내리막길로 가는, 그는 자신이 내리막길로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삼손은 그의 부모의 결혼에 대한 조언을 거부합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스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삼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부모가 합당한 조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가 살아오면서 본 경륜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부모. 부모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험한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조언을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선배, 어른, 원로의 한마디. 그죠? 그건 잔소리가 아니고요. 어드바이스라고 그래요. 어드바이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조언을 구하는 게 지혜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물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조언을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요. 그건 블레싱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언을 아무나 해줄 수 없어요. 원하지 않는데 해주면요 싫어해요. 또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훌륭한 어른의 조언은요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멘토의 한마디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멘토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도시락 사가지고 들고 따라다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나를 객관화시킬 수 없거든요. 우리는 내가 안 보여요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내가 보지만 거울을 통해서 본 나도 정확한 나는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철학적 명제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보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면 그건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누군가 정신이 확 깨게 해주는 말을 해줄 수 있다면 그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좋은 듣는다는 거 사실 그런데 어려워요. 여러분 아픈 얘기를 들을 각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께도 설교에 대해서 서로 조언해 주기 하고 막 이러면 처음에는 근데 약간 이상한 얘기 뭐 좀 뭐 지적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렇죠. 여러분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라도 조언을 들을 준비가 있어야 돼요. 대개는 조언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조언해 주는 거 어려워요. 잘못하면 원수 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그죠? 왕이 되는 순간 원로의 말을 듣지 않아요. 친구들, 자기 친구들의 말만 들어요. 결국 그 왕국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내의 말, 남편의 말을 잘 듣는 지난주간에 제 아내가 지난주 설교, 평소에는 제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피드백이 좋은데 지난주간에 당신 너무 말이 빨랐어 그러더라고. 이번 주 제가 보세요. 얼마나 내가 스피드를 낼지 굉장히 느리게 할 거예요. 그 조언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할 분량은 많고 막 뭐가 순서가 많고 이러니까 막 시간이 쫓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막 준비한 건 다 드리고 싶은데 막 스피드 막 내는 것 같아요. 나는 막 열정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 아니래 너무. 땡큐. 그리고 제가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의 말은 진짜죠.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들만 아멘하고 아이들은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묵살해버리는 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어느 영역에 성취를 맛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대가들 있잖아요. 고수들 있잖아요. 어떤 영역에 탑에 오는 사람들.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떡집이라도요. 줄을 서면요.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 하나가 백만 불짜리인 거죠. 그게 조언을 구하는데 여러분 교훈을 조언이 뭐 공짜로 해줍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방에 어떤 맛집의 주방은 여러분 공개 안 해요. 여러분 아무에게는 공개 안 해요. 공개 안 해요. 며느리에게도 공개 안 해주고 뭐 어느 영역이든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고수를 만나면 맥을 짚어요. 맥을 딱 맥을 짚어줘요. 뭐가 문제인지 본질을 핵심을 전곡을 여러분 그거 알기가 어려워요.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묻지를 않아요. 미련한 거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의 조언은 특별합니다. 하루아침에 쌓은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성령과 동행하면서 쌓아왔던 그 농축된 지혜, 성령 안에서의 지혜, 그냥 아는 것, 그냥 경험한 것과 훨씬 더 다른 차원의 깨달음. 그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인생의 이치와 원리와 모든 것들이 그냥 통찰하고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분의 조언을 듣는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 엄청난 보화들이 있어요. 하늘의 지혜와 맞닿아 있는 확실한 원리, 그 진리 안에서 얻어진 것들. 여러분 잠언, 전도서, 욥기 대단한 지혜들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의 조언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조언자가 있는가? 여러분 조언자가 없으면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지도 몰라요. 평생 동안 조언을 해줄 분이 있다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훌륭한 조언자를 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고집이세요. 고집이 세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조언을 우습게 여겨요. 훌륭한 조언을 발로 차버려요. 들을 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들을 기 있는 자.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이미 위험한 구역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업의 위기를 맞아도요, 그 사업의 그 길을 찾아내는 조언자를 찾으면 길이 있어요. 길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길은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길을 기울여야 합니까? 성령님. 일상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우리를 코치해 주시는, 우리를 티칭해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불을 밝혀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성령에게 길을 기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분들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 매일 성경을 따라 그 묵상을 계속 따라가면요, 그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 보여주세요. 다 알려주세요.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들,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 그죠? 한 10년 다녔으면 들은 거, 제 설교만 들은 것만 해도 엄청나요, 엄청나. 아마 그걸 다 모아놓으면 종이로 하면 깔려서 그냥 숨도 못 쉴 거예요. 그 정도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사모할 때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상황에 꼭 맞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내 가는 길을 밝혀주시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만해. 그건 아니야. 이걸 해. 가르쳐주시는 것대로 하죠.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조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최고의 지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삼수는 지금 일방통행으로 가고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대화를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건 땡깡입니다. 아마 그는 외동아들이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 고집스러운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자기 중심적 사람의 전형입니다. 결국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사기의 전형이에요.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조언을 듣고 있습니까? 멘토가 있습니까? 영적 가이드가 있습니까? 홀로 있는 건 위험해요. 인생의 길에는 동행자가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많아. 그런데 혼자야. 그 위험한 상태입니다. 삼손의 생애를 추격해보면 언제나 그는요, 삼손 스토리를 읽어보세요. 언제나 그는 홀로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철저히 개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그야말로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 시대의 모습을 보죠. 오늘 시대가 뭐예요? 극도의 개인주의 시대. 개인이 강조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 외에는 다른 존재가 눈에 띄지 않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극대화. 우리 시대의 전체 망령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신으로 등극해 있는. 그냥 나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내가 신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게 나르시시즘이죠. 나르시시즘. 만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누구라도 나의 행복을 방해하면 죽여.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의 행복에 꽂혀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삼손의 모습이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자기 행복밖에 몰라. 여러분,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면 행복해질까요? 불가능해요.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할수록 인간은 더 불행해져요. 모든 불행한 일들의 수치가 올라가요. 자기 행복을 추구할수록 우울증은 늘어나요. 여러분, 뭐가 방탕입니까?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방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역설이죠. 여러분, 홀로 있지 마십시오. 혼자만 조용히 교회 다니지 마세요. 코로나19 이후에 이 혼자 조용히, 그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어떤 데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듣고 끝나버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마귀는 결사적으로 공동체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는데 목적을 둬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는 게 날마다 갈라놓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게 마귀가 주 업무예요. 분열시키는 게 영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든 관계 안에 들어가 다 깨뜨려서 개별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개별화. 다르게 표현하면 파편화. 철저히 고립되어서 개인으로만 있게.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이들은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고 그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서만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뭐 하고 싶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작동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철저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분열시켜버리고 자기 혼자만의 몰입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관계가 다 단절돼. 누구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 없고,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삶, 누구도 나에게 충고를 해주지 않는 삶은 사사기적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함께해요. 더불어요, 더불어. 오늘도 저는 이번 주간도 뭐 집회도 많고 했는데, 오늘도 뭐 금요일날 뭐 목자 플러스도 있고, 뭐 또 뭐죠? 이게 인터내셔널 푸드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텐트 치고 뭐 이렇게 뭐 울렁국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식도 막 하고 이제 이러는데 와글와글하고 온 성도들이 그냥 뭐 사서 드시고 뭐 야, 서로 그냥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죠?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혼자서 뭐 어디서 가가지고 올랑국수 혼자 먹다가 죽을 지경이야. 먹다가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이? 하나님의 나라. 이 삼손은 지금 홀로 있는 거, 홀로. 홀로 지금 그러다가 한 여자에 꽂혀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부모가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 여러분, 교회도 같이 다니셔야 돼요. 예. 사랑방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기회를 쓰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 오래 하신 분은 뭐, 기회를 쓰고 목자 하셔야 돼요. 예. 물론 자격이 안 되면 안 시켜드리겠지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공동체가 사는 길이에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 삼성전자는 분명히 약점이 보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문제는 그 약점을 관리해야죠. 약점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약점으로 인생이 망가지니까. 여러분, 삼손의 생애를 보면 많은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삼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근데 그의 인생의 약점 때문에 그 모든 강점, 장점이 다 가려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약점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다뤄야 돼요. 유독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런데 약한 부분을 그대로 두면 내 강점까지 다 망가뜨려 버린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넘어지는 곳에 넘어져요. 넘어지는 곳에 넘어져요. 희한해요. 희한해. 반복적이에요. 돈에 약한 사람 돈에 계속 넘어져요. 계속 돈 문제에 말려요. 꼬이고 그것 때문에 구설수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삼손은 이성에 약한 사람. 여사만 보면 쩔쩔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명예. 막 이름 내는 일에 막 그냥 생명을 걸어. 와, 예민해. 명예에 예민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는지. 막. 그리고 막 자리, 무슨 포지션, 직함. 막 생명을 걸어, 생명을 걸어. 권력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 여러분, 우리 삶에 다 다른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게으름이 약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과한 게 욕심, 그런 게 약점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내적인 상처가 자신의 인생의 약점이 되는 그 상처가 계속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약점이 될 수 있어요. 화를 잘 내, 그냥. 그래서 많은 걸 잃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다 까먹어 버려. 다 까먹어 버려. 어떤 사람은 인기를 뭐 너무 인기. 인스타그램 좋아요 막 눌러달라고 그러고. 시선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약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래요. 자기의 약점 자체가 별로 문제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약점을 그대로 두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엉뚱한 데 다 집어삼켜버려요. 삼손의 인생은 결국 여자 문제로 시작하여 여자 문제로 끝이 납니다. 충동성이 약한 사람, 충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생애를 계속 보면요, 충동적이에요. 굉장히 과격하고 충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이 어딥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이에요. 허접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이 약한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을 타겟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너 방패 하나 들고 창 하나 들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신발까지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약한 부분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도 우리는 매우 구체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는, 자신이 약한 곳을 알고 관리하라는 거, 약한 부분에 조심을 하라는 거죠. 삼손은 수 없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약점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주의 일을 하다가도 추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때는 능력 있는 삶 살고요. 뭐 잘 한다고 칭찬받고, 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두각을 드러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과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줄로 얘기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과신하면 안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 안에는 죄의 잔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느 일로 무참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면 적극히 노를 해야 합니다. 보는 것에 약함, 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돼요. 그죠? 차단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술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술 냄새만 맡으면 그냥 뭐 영혼이 흔들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옛날에 안 믿었던데 술 친구들과 거리를 두어야 돼요. 내가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술 친구들과 같이 거리를 같이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 환경이 그 유혹의 환경을 차단해요, 차단. 완전히 내가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않았는데 약한데 아직도 내가 유혹이 넘어가는데 뭐 한 시험 해보자 하고 가가지고 하면 당장 안 되는 거죠. 이런 마약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마약이 아무리 결심을 해도 마약이 딱 눈앞에 있으면 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약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끊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눈앞에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짓게 된다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약점이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는 거. 사부작부작 다 허물어 버리는 거.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고 경건한 부모 아래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슈퍼맨이에요. 한 사람으로도 블레셋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가진 약점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그가 세상의 그 문화에 그 육체적인 탐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철저히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검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연단은 여러분 짐나지움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면서 자기의 몸을 만드는 그 운동 경기 선수들에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러도 자신을 연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그 삶 속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자신을 지켜내는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약점을 방치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어요. 그에 대한 기대가 넘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결말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생애 끝지점을 보면요 너무 슬퍼요. 슬퍼. Unhappy. Unhappy ending이에요. Happy ending이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정말 이스라엘의 기대주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을 처단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일할 만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너무도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아래에서 그리고 많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자에게 여자를 따라다닌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삼손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에게 주어진 능력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야 하는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는 일을 위하여 힘을 남용했습니다. 드릴라라는 한 여인과의 사랑에 모든 걸 쏟아붓고 정작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한 책임을 망각했다는 그 엄청난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한 여자에게 탐닉하는 데 다 사용하고 말았다. 이게 낭비라는 낭비. 낭비. 인생을 낭비해버린 거. 힘의 낭비. 그리고 인생 전체가 낭비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공적 책임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적. 여러분 전에 목적이 있는 삶, 그 우리 막 40일 동안 하고 그랬잖아요. 진짜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원래 그죠? 목적을 놓쳐버리니까 이 인간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사소한 것에 매여 하나님의 큰 빅픽처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자원, 나에게 주신 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뭐예요? 목적에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 사용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분명한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요, 타락하지 않아요. 곁길로 빠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요. 이 건강을 막 열심히 건강하고 막 하는데 그 건강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이 육체 가지고 뭐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연세 든 분도 마찬가지. 연세 아무리 들어도 그 건강을 위해서 막 해가면 노익장 해야죠. 막 근육하시는 할아버지도 계신데 그 뭐 하려고? 아니 연세가 많은데 80이 넘었는데 막 근육이 이러니까 징그럽더라고 나는. 그냥 예쁘게 그냥 잘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하면 되고 그 육체의 자랑을 하면 뭐하냐고요. 80에 육체의 자랑할 나이가 아니라니까. 고매한 인격과 신앙의 경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지.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존재를 언제나 중심에 올려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든 돈을 가지든 그것을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다른데 즐거움이 있지 않아요.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즐거움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해보세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최고의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왜 갔다 와서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 오니까. 이번에 선교사님들 새벽에 말씀 전하는데 다 그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지금 우리도 막 선교로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행복한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대인은 모두 다 자기를 즐겁게 해줄 신을 찾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걸 만나면 나의 행복을, 저걸 내가 따라가면 나에게 행복이 올까. 여러분 오늘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는 자아종교예요. 자아종교, 자아숭배. 그 유명한 프랑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유명한 노래가 자아숭배교의 찬송가예요. My Way예요. His Way,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My Way. 그게 프랑크 시나트라가 삶의 불행하게 맞췄죠, 여러분.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행복에만 몰두하고 내가 나에게만 충실하다는 걸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지나친 자기 중심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묵상해 버리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행복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추구해서 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행복이 따라와요. 기쁨이 따라와요. 난민들 속에 그 속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오늘도 우리 그 마라나타 선교사님과 점심을 먹는데 뭐 얼마나 행복한 얘기들.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그 레바논에 지금 한번 가보려고. 그 난민들 150만 명을 하나님이 묶어 놓으신 것 같아. 막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전기가 오는 거예요. 150만 명.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여러분 이 중동 땅에 이슬람권에 가서 10년, 20년 사역해도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기 어려워요. 그만큼 무서워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님만 믿어도 그냥 죽여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지금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이 레바논에서 지금 완전히 뭐 그냥 딱 모아놨어. 이게 복음만 전하면 아무도 간섭할 수도 없고 그냥 막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너무 행복하게 묶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불행해지고 우울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빌립보서 2장 4절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원리예요, 원리.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기쁨의 공동체. 왜 그렇게 기쁨이 넘쳤어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어요. 칭송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하게 사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지. 왜? 주님에게는 이기심이 없었으니까. 생애 전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기심을 버릴 때 삶은 증폭됩니다. 갈수록 삶은 부유해지고 행복은 더 넘쳐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원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해체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여러분들이 가진 걸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주신 거예요. 우연히 주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사용하세요. 결론이에요. 인생의 약점, 강점 관리 어떻게 합니까? 뭐 구체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살면 저절로 강점은 강화되고 약점은 소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들 여러분들이 있어요. 오리발레 밀지 마세요. 많이 사용할수록 더 늘어나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자꾸 가르치는 일 해보세요. 더 많은 기회가 와요. 그죠? 요즘 여러분 선교지로 가면요. 뭐 선교사님들이 다 요즘 얘기해요. 한류의 덕을 본다는 거예요. 이 한류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한국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깔아 놓으신 거예요. 한류 하는데 그 한류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를 하도록 우리의 앞서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한국 사람은 다 그 저름만 봐도 장동건인가 뭐 이렇게 막 내가 왜 장동건 얘기를 했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뭐 석 좋아하진 않는데 잘생겼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막 착각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연예인 줄 알고. 제가 저 어디 동남아 갔더니 막 연예인 이름 부르더라고. 저보고 막 뭐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교지 가면요 한국 사람이 가면 중동도 너무 좋아한대요. 중동에 특별히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우리말을 대충 한대요.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 여기서 자존감 떨어져가지고 막 영어도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가서 그냥 가가지고 한국말 가르치세요. 한국말 하는 거 어려우셔요? 한국말은 그냥 저절로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가서 그냥 원어민 교사 하시면 돼요. 한국어 원어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요, 너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써야 타락을 안 해요, 우선. 목적대로 써야 내 강점이 더 강해져요.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은 쓰라고 하고 쓰면 더 그 강점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주를 위해 살면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쓸데없이 시간이 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세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불평하지 마. 가진 것 들어와서 주신 것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오죽하면 암을 낭비하지 말라는 책을 썼을까요? 두껍지 않고 아주 작은 책이에요. 암을 낭비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글을 읽으면요. 뭐지? 암을 낭비하지 말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암 투병을 하면서 당신이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암이 아니었으면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 그 은혜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내가 암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진리를 또 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알려줌으로 암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내 암은 낭비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나 암이다 그러고 나 혼자 암으로 그냥 원망 불평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자기 세계에 빠져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암을 통해서만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암을 낭비하지 말라. 나에게 주신 어떤 경험도 낭비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해낼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자에게 빠진 모든 걸 거기에 다 쏟아부은 이 삼손. 그토록 많은 걸 받고 택함 받았는데 비참한 죄로 끝나버린. 이런 많은 걸 가졌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반대가 될 때만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사명을 자각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내 삶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흘러넘치기.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하신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에서 경험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하는데 그냥 오묘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고 잘 때 하나님의 공급은 끊임없이 일어나.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깔아뭉개고 살아가는 것. 그건 한심한 인생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쪼그러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용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순환시킴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갈수록 더 펴져가는 더 확대되는 더 맥시마이즈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일을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